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립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왕국 제도가 신설되어서 긴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25장 말씀에 이르러서는 그 왕국이 몰락하고 나라가 문을 닫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유랑하는 민족으로 흩어진 기가 막힌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아마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함락을 시키고 유대 왕국이 종말을 고했을 때 생각하기는 얼마 못 가서 그래도 나라가 재건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라 다시 세우는 일을 허락하실 것이고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과거의 얼룩과 상처를 다 딛고 더 멋진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고 그렇게 믿었을 거라 봅니다. 근데 그 세월이 2500년이나 지나갔습니다. 1948년에 가서야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무너진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일에 2500년 시간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2500년 동안 소멸되지 않고 민족 정신 신앙 지키다가 나라를 세우는 데 성공했지 다른 민족들 같았으면 아마 전 세계에 다 흩어져 가지고 뭐 뿔뿔이 거기에다 동화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한번 세워지는 건 참 힘든 일이고 발전하기도 어려운 것인데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세워지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정말 심각한 우리의 마음의 숙제로 와닿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서 다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와중에서도 이 나라가 한 길로 가지 못합니다. 어떤 왕은 애굽에 붙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왕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러고 왕만 그랬겠습니까? 그 안에 내부적으로 신하들도 무슨 우리나라 친일 친미 무슨 뭐 친러 친중 이렇게 각각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한 마음으로 모아지지도 못하고 한 길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다윗으로부터 생각하면 1110년에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BC 1010년에서부터 BC 586년까지 긴 왕국의 역사가 진행되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 무너져버리고 그 후에 2500년 세월 동안 나라를 다시 되찾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인데 소위 말한 제3차 바벨론 침공의 이야기입니다. 제3차로 바벨론이 침공해 온 것은 BC 588년이었고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가 포위했다가 드디어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군사들과 함께 도망을 가는데 아라바 길로 도망을 갔다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거쳐 사해로 내려가는 그 길로 도망을 갔는데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뽑혀서 바벨론 왕이 기다리고 있었던 림나로 끌려갔고 거기에서 눈앞에서 두 아들을 다 죽고 자기는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손가락 끼워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치욕적인 역사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우리가 비운의 왕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시아 왕의 아들, 세 번째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시아 왕의 가계가 조금 복잡한데 이 요시아 왕에게 네 사람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열왕기 역대상 3장 15절에 보시면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 이렇게 네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네 사람의 아들 가운데 어머니가 또 각 달랐습니다. 하무달이라는 왕비에게서 여호아하스와 시드기야가 낳고 스비다 왕비라는 분에게서 여호야김과 여호야김이 낳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역대상 3장 15절에 나온 네 사람의 왕자들의 이름 요하난, 여호야김, 스드기야, 살룸이라는 사람인데 이 열왕기상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요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하스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다고 그러는데 역대상 3장 15절에 나오는 요시아 네 왕 가운데 여호아하스 이름이 또 누락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시면 예레미야 22장 11절 말씀에 예레미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기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바로 왕이 된 사람이 살룸이다. 또 그렇게 기록을 예레미야는 기록합니다. 그렇게 보면 살룸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별명이었고 본명이 여호아하스였는데 살룸은 별명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살룸이라는 사람 여호아하스와 동일인물인데 이 여호아하스가 처음에 왕이 됩니다. 근데 3개월밖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왕위가 자기의 이복 동생인 여호야김에게로 넘어가는데 여호야김의 시대가 약 11년간 지속되다가 여호야김이 죽은 다음에 그 왕의 자기 아들 여호야긴으로 넘어가는데 여호야긴도 단 3개월밖에 재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바벨론 사람이 이 여호야긴을 폐위시켜버리고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시드기야 다른 이름으로 마따니아라고 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꾼 다음에 왕으로 세웠고 이 마지막으로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인데 처음에는 바벨론과 잘 지내는 것 같다가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반바벨론 혁명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발각나게 되어서 이 제3차 바벨론의 침공을 당했고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이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렇게 왕국의 마지막 역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국민들과 정치인들 한마음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고 각자 마음이 분산되어서 그 와중에 끝없이 자기 내부적인 권력 투쟁을 일삼습니다. 권력이라고 뭐 남은 것도 없습니다. 이미 이 여호아스 시대에 이집트가 쳐들어와서 바로 누구가 여호아스를 폐위시켜버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왕으로 세웠다가 나중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또 폐위시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했고 이미 몇 차례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나라 안에 쓸만한 인물들은 다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두 번째 포로가 되었던 시기에 이미 다 그렇게 끌려갔기 때문에 별로 남은 것도 없고 거기에 무슨 권력이라고 투쟁할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끝없이 자기들 내부적으로 당쟁을 일삼고 권력 투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꾀로 잔꾀로 순간적인 어떤 그런 위기 모면을 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은 흔들흔들하다가 마지막에 왕창 다 무너지고 마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겪었던 왕이 네 사람이죠. 여호아스, 그 다음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 왕에 대한 역사의 평가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서에 대해서 23장 3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야김에 대해서 23장 37절에 똑같은 말. 여호야김에 대해 24장 9절 말씀에 똑같은 말.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도 마지막 24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똑같은 말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정신 못 차린 거죠. 끝까지 계속 악에 악을 더하고 죄에 죄를 더하고 이런 데서 계속 그렇게 이어오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나라가 속절없이 그렇게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왕이 된 사람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 11년 왕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BC 597년에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586년에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무너지는 날 도망가다가 잡혀서 바벨론 앞으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을 죽임당하고 자기는 두 눈 뽑힌 채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가는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시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죠.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이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기록한 경우가 거의 잘 없는데 제 몇 년에 뭐가 됐다 그 정도인데 날 월과 달 날과 월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을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드기야 9년이었으니까 BC 588년경이었을 터인데 그해의 10월 10일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포위한 예루살렘이 그 후에 1년 6개월 동안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서 바벨론 군대가 진입해 들어오고 예루살렘 시내를 다 불태워버리는 것으로 유다 왕국이 끝나게 됩니다. 대체로 세 번 침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에 세 번 침공 받았는데 첫 번째가 24장 2절 말씀 여호야김 왕의 시대인데 BC 606년이 첫 번째였고 이때 첫 번 포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 포로가 이루어진 것이 BC 606년이다 그래서 이때는 아마 우리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은 귀족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력한 사람들 소수가 바벨론으로 처음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을 그러잖아. 예레미야가 70년 포로 생활 다음 해방된다고 예언을 하는데 그 70년을 계산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처음 포로돼 갔을 때가 BC 606년이고 마지막에 돌아올 때가 53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70년이다 해서 70년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기준은 성전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었고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515년에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통산해서 70년에서 70년 포로 생활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뭐 대체로 어떤 역사가에 따라서는 함락당한 날로부터 돌아온 날을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성전 중심으로 생각해서 성전이 파괴되었다가 재건된 해를 기준으로 해서 70년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도 하면 역사의 중요한 기준 시점이 되는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4장 10절 말씀 여호야긴 시대였는데 597년 BC 597년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가 제2차 바벨론 침공 때인데 이 여호야긴 왕은 실질적으로 3개월밖에 그 재위하지 못했지만 그 3개월 기간 중에 바벨론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군대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많은 왕족들, 귀족들 심지어는 그 기술자들, 뭐 이런 대장장이를 비롯한 이런 많은 기술자들까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그리 많이 남지 못했고 군대도 없어지고 기술자들도 없어지고 귀족들도 다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실질적으로 나라가 망해버린 시기가 이 시기였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는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 날 쳐들어와서 BC 588년인데 이때 쳐들어왔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년 반을 포위하고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4월 9일에 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왕도 잡혀가고 해서 왕국이 없어지게 되는 비극적인 날이 BC 586년 4월 9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들어온 내용들을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했습니다. 왕이 직접 왔다는 것. 이제 보통은 군대만 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것은 지금처럼 위협하다가 뭐 얼마의 전리품 가지고 돌아가고 그럴 것이 아니고 아예 이 왕국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직접 출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와서는 토성,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그럽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산 위에 있는 도시이고 이 남쪽과 동쪽과 서쪽이 다 절벽처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예루살렘 성을 접근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열린 길이 유일하게 통로가 길이 열려져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들어와 있는 그것만 틀어막으면 도저히 예루살렘 함락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했던 여부서 족속이가 족속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절름발이들만 살아도 오는 사람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장담할 만큼 수비하기가 용이한 곳이죠.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곁에 또 하나의 토담을 쌓는 겁니다. 토성을 쌓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의 높이만큼 될 수 있도록 인공 언덕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군도 이 전략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몰락할 때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 함락할 때 마지막 남은 곳이 마사다라는 곳이었는데 이 마사다를 함락하기 위해서 로마군도 토성을 쌓습니다. 높은 토성을 쌓고 그 토성 위에서 돌폭탄 같은 것들을 자꾸 마사다 쪽으로 날려보내는 방법으로 마사다를 점령하게 되죠. 이건 아마 고대에 있어서 성을 점령하는데 성문이 열리지 않으면 사용했던 대표적인 전술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포위에서 고립하게 되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는데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했습니다. 이 포위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게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 문제와 식량 문제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안은 물은 풍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물 관리를 잘해서 이겨내게 됐죠.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예루살렘 시내에서 생겨난 물이 성 밖으로 흘러가지 않고 시내를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식수를 확보하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도 그렇게 물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식량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하다가 성이 포위돼서 식량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마지막에는 참담한 비극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에서도 그 당시에도 이런 성이 포위되고 식량이 끊어지고 하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참담한 기근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런 위기가 이 예루살렘에 몰아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BC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유다 왕국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그 구약 그 연대를 우리가 측정할 때 몇 년 몇 월 뭐 이런 연대를 측정할 때 일반 역사하고 이게 연관이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아 들어가야 돼. 그 연대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원래 기준점이 두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로 흘러가면 과거 역사가 연대가 측정되고 앞으로 간 미래 연대가 측정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전 건축 연도였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연도는 세계적으로 다 공인되어 있는데 그것이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시면 출애굽 한 지 480년 되던 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라고 해서 그것이 BC 966년 그렇게 966년에 성전이 건축된 해이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970년 정도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연대를 역산해 가게 되면 그때가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지 480년이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출애굽 연도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 성전 건축일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또 하나의 기준점이 묘하게도 이 성전 파괴된 날이에요. 성전 멸망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두 이 성전 중심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연대가 측정되게 됩니다. 건축한 날 중심으로 해서 480년을 빼면 출애굽한 연도가 결정되게 되고 또 이 성전 멸망했던 586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스라엘 역사, 왕국의 역사가 몇 년 동안 유지되었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4절 말씀해 보시면 성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도망해서 가다가 갈대아 군대가 그를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잡았다 그럽니다. 갈대아 군대라고 하는데 갈대아라는 말은 바벨론 사람들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성경에 갈대아 지방 우리가 아브라함의 고향에 갈대아 우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역시 바벨론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대아 군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 군대라는 것과 같죠. 그래서 도망가던 이 시드기야 왕이 여리고 평지에서 이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서 림나로 끌려갔다 그럽니다. 예레미야 37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때에 국제 정세도 묘하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바벨론 군대의 강력한 침공을 받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그럽니다. 그 말은 바벨론이 와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고 다 했지만 마지막 왕으로서 그래도 바벨론에게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좀 독립을 쟁취해 보기 위한 시도를 하는데 그 방법이 이집트와의 비밀 군사 조약을 체결하고 이집트군의 지원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7장 5절 말씀 보시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내고 산 갈대인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홍해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떠났다는 것인데 이집트 군대가 그렇게 강력하게 바벨론에 저항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물러가고 마니까 이 예루살렘의 파괴 속도가 몰락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마침내 림나에 있었던 이 바벨론 왕의 군 사령부와 같은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경에 림나라는 곳에 우리말로 하면 림나라는 곳에 두 곳이 등장해요. 하나는 여호아스나 시드기야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함부달인데 이 함부달이 림나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림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 지중해 쪽으로 쭉 가다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나오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인근에 있었던 한 도시 이름이 림나인데 이 도시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해 줄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해 준 도시 중에 하나가 지역 중 하나가 림나입니다. 나중에 이 지역이 이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지만 아론의 제사장 후손들이 가지고 소유했던 그런 제사장들에게 분배된 땅이 되어서 구약시대 때는 주로 아론의 후손들이 기거하는 그런 도시가 림나였는데 이 지역 출신이 하무달이라는 여인이여 그가 이 왕비가 되어서 여호아스와 또 시드기야 왕의 모후가 됐습니다. 영어로는 LIVNAH 그렇게 림나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그 시드기야가 붙잡혀가서 바벨론 왕 앞에 서서 문초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 림나는 또 다른 림나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북쪽에 위치해 있고 구약에서는 주로 하마시라고 불리는 지역에 있었던 한 도시인데 바벨론 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곳에 전쟁 사령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기거하고 있으면서 여러 정복 전쟁을 지휘했던 것으로 보여서 이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는 이곳 이름을 LIVLAH 그렇게 리블라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도시인데 우리말로 하면 다 림나라고 똑같이 발음이 되지만 사실은 영어 표기나 히브리 표기는 전혀 다른 두 도시입니다. 이 림나에서 여호아스 왕이 애굽 왕에게 끌려갔다가 애굽 왕으로부터 폐위를 당하고 감금되었던 장소도 여기였고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끌려가서 아들 죽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두 눈이 뽑혔던 장소도 바로 이 림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치욕적인 그런 장소로 기억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갔던 것은 아마도 그 첫째는 이 전쟁이 생겨나게 된 것은 책임 추궁 때문이라고 봅니다. 24장 말씀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그런 말씀이 마지막 절에 2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역시 바벨론이 갑자기 대군을 몰고 와서 예루살렘 공격하게 된 빌미를 만들어 주었고 이런 전쟁이 생겨나게 된 것에 대해서 바벨론 왕 앞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추궁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 치욕적인 것은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처형되는 것이고 자기도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끌려서 매여서 바벨론으로 압송되는 그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유다 왕국이 끝났다라는 더 이상 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왕이 그렇게 끌려가고 아들들은 다 죽어버리고 사형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유다 왕국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마지막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된 것이 BC 1047년입니다. 1047년에 왕국이 세워졌다가 BC 586년에 망했으니까 461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왕국이 드디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치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이 1010년인데 1010년에서 586년까지 424년 동안 다윗 왕조가 지탱되어 오다가 그 왕조 역시 것으로 역사에서 책임을 다하고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나라가 그렇게 망하기까지 500년 가까운 역사 동안에 유다 왕국이 수없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목매에게 외칩니다. 그 때로는 좋은 왕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신앙개혁운동도 하고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인계의 한계 여기에 부딪히면서 더 이상은 용서하실 수도 없고 기다리실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나라의 몰락을 하나님께서 방치해 버리시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 나라를 망하지 않고 그냥 뒀더라면 훨씬 더 세속적인 나라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신앙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나라가 됐겠죠.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땅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민족의 모습을 다시 되찾게 되고 그것이 여호와 신앙이 유지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왕국이 끝이 났다. 왕국이 끝이 났다는 이야기가 8절, 7절 말씀까지의 결론입니다. 왕국이 정치적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또 다른 내용의 말씀인데 이 내용은 성전도 파괴되고 무너졌다는 것. 심지어 성전의 두 기둥, 놋기둥까지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내가던 놋바다 그리고 제사 때마다 사용됐던 뭐 숟가락 젓가락 하나까지 다 몽땅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는데 그 노스의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노스를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다라고 해서 성전도 완전히 없어졌다는 겁니다. 불태워버렸으니까 벽양목으로 지어진 성전에 불태워버렸으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성전 기구 하나도 남은 것이 없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의 종말이 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종교의 종말이 어떻게 올 수가 있냐. 또 여호와의 종교의 종말이 어떻게 그런 종말이 올 수 있냐. 그런 종말이 왔다는 거죠. 물론 그 후에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헤로당 때 성전도 건축되고 다시 재건되기는 하는 역사가 있긴 있지만 이 시기에 솔로몬 때 지어졌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그렇게 도구 하나 남지 않고 다 건물은 불타고 기구 하나 남지 않고 다 바벨론으로 뺏겨가 버리는 이 치욕적인 종교의 종말, 신앙의 종말 이런 것이 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몰락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일이었고 이 신앙적인 성전이 그렇게 파괴되어 버렸다는 건 이스라엘의 정신, 사상, 문화 모든 것이 다 종말을 고하는 완전한 몰락이 그 나라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잘 못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죠. 사람 누구나 약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을 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한 것인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구나라는 후회가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것이 정직한 반성과 회개예요. 사람이 무죄하게 살 수 없으면 지은 죄라도 합당하게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마지막 이런 멸망이 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아까 말씀드린 461년 동안 지속된 긴 약하지만 약한 나라였지만 긴 역사 동안에 왕국을 유지해 왔는데 그 왕국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끝없이 회개해야 될 기회, 돌이켜야 될 기회에 반성해야 될 기회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에 죄를 더하다 결국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의 결론이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열왕기의 결론이 나라가 망했다 그걸로 결론 나서 찜찜한 기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는 다음 마지막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회개의 때를 너무나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10,000여 비유에서 5,000여가 돌아와서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 해서 이미 문은 닫히고 문이 닫힐 때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려 하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하고 할 수 있을 때 회개를 늦추지 않는 자기 변화와 갱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어쩔 수 없이 잘못한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회개를 놓치지 않는 그런 영적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갱신의 기회를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